함께 주기 도문으로 우리 기도를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9절에서 14절 말씀. 나이가 안 넘어간다. 같이 읽을까요? 아, 된다. 죄송해요. 제가 구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떠오르든지 복신 곡기든지 생식상인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에 관해서 좀 설교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이란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생산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직이라고 표현하고요. 눈에 안 보이는 물건을 생산하면 서비스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생산하는데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이 생산하는 어떤 시스템의 일부로 일하고 있으면 사무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직업이에요.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만 있진 않죠. 어떤 큰 조직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전문직이면서 사무직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 저 전문직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기 힘들어요. 아시죠? 매주 이렇게 설교, 전문직인데 전문직이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무형의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직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은 생산직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직업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전문, 생산, 사무, 서비스직입니다. 그렇죠?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생산한 다음에 사람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 하고 계시는 거고요. 주부도 약간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시죠? 이 가정을 이제 진행,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적인 측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정서적으로 케어하는 전문성, 이렇게 서비스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생산해내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게 일하고 계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인 측면도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생산해서 그것을 세상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의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생산해낸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연결되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세상에 제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뭘 얻어요? 다른 사람이 생산해낸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이거 직업의 두 번째 특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10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한 마리는 내가 먹어요. 그 10마리 다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9마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가 생산한 고기를 주기도 하고 쌀을 주기도 하고 내 자녀를 교육시켜 주기도 하고 설교를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저게 직업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내가 생산해서 세상에 제공하면 세상이 생산해낸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거. 그렇죠? 여기에 중간 가치로 활용되는 게 돈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굉장히 매력 있는 매체죠. 세 번째. 그래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들여다보시면 직업이라는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직업에 뭐가 담겨 있어요? 아, 이게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원래. 그래서 이게 마법 같잖아요. 내가 생산하는 걸 생산해서 세상에 내가 제공하면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자부심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세상에 제공한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전 이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내가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나 쳐다보고 있잖아. 뭐 감동적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이 잠들기 시작하겠죠. 좀 이따 그럼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오늘은 잠들 지점 내가 알잖아. 어느 점에 몇 명이 쓰러질지 내가 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걸 19년째 하고 있더라고. 어제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내년에 성역 20주년이에요. 이걸 되게 오래 하고 있어요.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되게 이걸 하는 거에서 되게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느껴져요? 이 직업의 세 번의 특징은. 직업 속에서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돼요. 와, 우리가 되게 지금 더불어 살고 있구나. 이 사회에 살고 있어서 참 좋다. 내 혼자는 이 모든 걸 생산해낼 수 없는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 세상에 제공하고 그들이 생산하는 걸 내가 공급받다 보니까 이게 더불어 사는 게 되게 좋다라고 하는 뭘 갖게 돼요? 세계관을 갖게 돼요. 이게 직업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처음 해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 얘기를 들을까? 문제가 있죠.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생산을 안 한 상태에서 권리만 가져가는 분이 계세요. 이게 룰이 이거예요. 내가 생산해서 세상에 제공한다면 그만큼 내가 세상 사는 사람이 생산한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제공을 안 하는데 누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되게 소량을 생산하는 분이 다량을 누리세요.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다량을 생산하시는 분이 소량을 누리세요. 네 번째 문제.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지 못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룰이 깨지죠. 이건 이런 것 같아요. 모두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미식 축구를 해요. 모두가 발로 차는데 한 명이 들고 뜁니다. 근데 걔는 퇴장당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게임을 하지 말자는 거죠. 발로 차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무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경이 되면요. 메시도 호날두도 필요 없어요. 들고 뛰는데. 그렇죠? 내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발로 이걸 다루는 연습을 하고 내가 내 인생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왔는데 쟤는 들고 뛰어. 쟤는 생산하지 않는데 소비만 해. 그럼 전체로 어떻게 돼요? 그 한 사람만 열애가 돼요? 아니죠. 게임이 깨져요. 사람들이 이게 하기 싫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어진다는 게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와요? 들고 뛰는 게 최고다. 뭐예요? 최소 노동의 최대 효과. 조금만 움직이고 많이 가져가는 게 최고다. 아니면은 노동은 형벌이다. 노동 없는 삶이 은혜다.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다. 라는 룰을 깨지는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룰을 깨져요.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은 룰을 깰 수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회를 안 주는데 어떻게든 기회를 얻으려고 하게 되고요. 내가 많이 공급하고 조금만 얻는데도 어떻게든 그걸 많이 공급을 해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사람과 네 번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되게 마법 같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죠. 세상을 공격해요.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일을 할 기회 자체를 안 줘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져? 적대감을 가지게 되죠. 이게 뭘 깨요? 공동체성을 깨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반칙을 쓰는 사람들 혹은 룰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구조가 그런 구조가 있는 것조차 잊혀지는 지점이 등장해 시작한 게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룰이 완전히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직업은 여러분들이 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생산해내고 그것을 공급하면 다른 사람이 생산을 누리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룰이 맞고 이 룰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룰이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랑 네 번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을 변질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잘못됐어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내가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까지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틀 자체를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 일 안 하는 게 최고야. 세상은 나를 공격하고 있어. 세상은 거지 같은 곳이야. 이렇게 틀 자체를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물들이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즐거워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가 세 번째와 네 번째였던 것들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노동의 고단한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 생산해서 세상에 공급하고 있는 자부심과 다른 사람이 생산하는 걸 누릴 수 있는 감동과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공동체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가운데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나요? 그럼 이게 추석이에요, 여러분. 그럼 되게 좀 웃긴 것 같은데, 여러분 추석이 가족적 고백의 날입니까? 직업적 고백의 날입니까? 추석에 왜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는지 나 잘 이해를 못하겠어. 추석 왜 이렇게 가족을 만나? 그럼 추석은 가족을 만난 날이 아니에요. 추석은 농부라가 대부분의 직업이었던 사람들이 내 직업적 성취를 이룬 날, 그 성취를 감동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가족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왜 가족을 만나? 차라리 동료를 만나. 아니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야지. 가족적 고백을 드리는 날은 아닌데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누군가 가르쳐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추석은 직업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이에요. 내 직업적 가치를 묵상하는 날이에요. 1년 동안 아침에서 또 논으로 가야 돼. 아 짜증난다. 아침에서 또 밭으로 가야 돼. 아, 짜증난다. 아 또 피퍼 봐야 돼. 짜증난다. 이렇게 막 힘들어. 이렇게 고단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추석 때 이렇게 쫙 그걸 수확을 해보고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제가 농부를 일하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날이 추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은 직업적 고백의 날이에요. 추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다 얘기했지만 이게 단데 좀 길게 해보죠.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도 추석이 나와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추석이 세 번 나와요. 초실절, 칠칠절, 수장절. 초실절은 처음 단을 수확하는 날을 드리는 거예요. 칠절은 49일이 지나서 추수를 다 끝내고 드리는 절개예요. 수장절은 이걸 창고에 집어넣을 때 드리는 절개예요. 하나님이요, 이 추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너 이거 첫 단을 벨 때 지키고 이걸 다 쌓아놓고 지키고 넣으면서 지키고 아니 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걸 세 번을 기념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추석의 고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걸 다 할 수 없고 초실절을 유지해 봅시다.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추수하러 가잖아요. 그럼 단을 쫙 베면 안 돼요. 한 단을 딱 베요. 첫 단을 딱 베요. 그럼 그 첫 단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첫 단을 들고. 두 번째 단을 베면 안 돼요. 세 번째 단을 베면 안 되고 이 첫 단을 베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단으로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요. 그 곡식을 이렇게 까먹는 것도 안 돼요. 뭐 볶아먹고 삶아먹고 쪄먹고는 말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한번 나락을 털어서 입에 넣는 것도 안 돼요. 이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이 첫 단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그건 요제로 들어요. 이렇게 첫 단을 한번 흔들어요. 이렇게. 끝. 되게 초라하죠. 태우지도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 첫 단을 드리는 거예요. 첫 단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지금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 추수를 첫 단을 딱 배는데 추수를 시작하면서 딱 느끼니까 이게 뭐가 아니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했지만 내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게 더 중요하죠. 땅이 없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이 땅을. 그리고 땅에서 뭘 주셨어요? 햇살을 주셨죠. 비를 주셨죠. 그리고 이 씨앗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 그러니까 나는 뭐만 했어? 연결만 시키면 난 조립만 했단 말이야. 조립만 했어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햇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난 그걸 연결만 시켰어. 그냥 그걸 거기다 뽑아놓고 넣어놓고 물 대고 뭐 이런 것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역할은 되게 작아. 근데 어때요? 이 곡식의 소출은 누가 다 누려? 내가 다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이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초실절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첫 단을 드린 걸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첫 단을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 단을 안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땅 내 땅이야. 그 땅 내 땅이야. 아, 동서남서 가서 뛰어봐. 그 땅이 내 땅이야. 내 집이야. 그거 내 거야. 두 번째, 누가 선물로 줬다는 거야? 내가 1년 내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죽을둥 살둥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게 일하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내가 얻은 건데 뭘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께 날 도와줬다고? 중간에 가뭄이 들어서 내가 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 줄 알아? 나중에는 가뭄이 된다고 하나님 어떠냐 했더니 그냥 비가 집을 나눠줘야지 태풍이 오면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쫙 내려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다 넘어가져가지고 그걸 다시 세우느라고 또 개고생을 뭘 줬다는 거야. 내가 다 했지. 이 친구가 초실절이 없는 친구. 그럼 네가 진짜 다 했어? 그럼 우리 네 건 내 거 선명하게 해볼까? 땅 누구 거니? 비는 누가 내렸니? 햇살은 누가 비쳤니? 이게 초실절이. 그럼 초실절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초실절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내가 막 응? 열심히 해서 그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죽을 등 살 수 이래서 직장에서 다녀서 그래서 내가 월급 받은 거고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오히려 하나님은 날 방해했고 뭐 도와주지도 않았고 아 진짜 중간에 하나님 때문에 더 힘들었고 이렇게 되는 게. 추석은 뭘 하자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서 초실절의 고백을 회복하려고 하는 날이에요. 적용합시다. 우리 설교는 짧아요. 하고는 못하겠다. 내가 또 말을 막 붙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적용합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의 직업을, 여러분들의 일상을 대한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세요? 거짓말 하지 마. 나도 안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일을 느끼는 기본 감정은 뭐예요? 고단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건 뭐예요? 고단함이에요. 아, 이거. 아, 여러분, 오늘 왜 기분이 좋아요? 오늘. 기분 안 좋으신 분들 오늘 못 오셨어요. 다 이렇게 시댁 가시느라 못 오셨고 여기 기분 좋은 분들만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꽤 기분이 좋아요. 내일도 출근하라고 모레도 출근 안 해서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일하는 우리의 기본 관점은 고단함이에요. 그렇죠? 고단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희 아들도 아침에 표정이 제일 안 좋아요. 학교 가야 되면 진짜 표정이 진짜 말 잘못 걸면 때릴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잘 다녀와, 뭐, 안녕. 이렇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고단, 여러분 출근할 때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근할 때 진짜 여러분들 약간 분노 상태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화가 나 있잖아. 그렇잖아요. 왜 피곤하니까. 저 일하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쓸데없는 일을 해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일한 만큼 인정받지도 못하고 과도하게 업무가 주어질 때도 있고 언제까지 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러지 못할까 봐 걱정이기도 하고 고단하단 말이에요. 일하는 우리의 감정이 어때요? 화가 나죠. 부당한 대우 받고 이럴 때 화가 나죠. 그렇죠? 고단하고 화나는 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어때요? 우리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으면 우리 기본 감정이기도 해요. 아,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목요일이 됐을 때 갑자기 이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콧노래가 나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 무서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도 고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농부도 고단했을 거예요. 농부도 고단했을 거예요. 1년 내내 오늘도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농부도 고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는 추수 때는 언제는 하루 정도는 언제는 때로는 고단하고 화나고 그만하고 싶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일의 다른 측면, 이 일의 감사한 측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기회를 나에게 주는 게, 그렇잖아요. 이 일자리가 나한테 없으면 어떡해. 이 일의 기회를 나에게 주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 일을 그래도 내가 잘 해나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한 고백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뭐 돈 받은 거, 내가 돈이 있어도 오늘도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생활을,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느끼는 날이 필요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어떻게 느끼는 거? 공동체로 느끼는 그것이 우리가 한테 필요해요. 가끔은 그러셔야 돼요. 언제? 추석에. 힘들어. 왜? 우리 농사를 안 지어서. 이게 쌓아놓고 원래 이 감정이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날은 뭐 집을 산 날이라든가 연봉이 오른 날이라든가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 뭐 그런 날들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추석은 며칠 쉬니까 쉬는 김에 이 연휴의 하루는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감사, 일할 능력을 주는 것에 대한 감사, 일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렇게 일을 하면 보상을 받고 그 보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공격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생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들 혼자 해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큼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삶의 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 이런 것만큼이나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무슨 공격을 당한 것처럼 세상 나를 못 살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정말 그래요? 그 직장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데 아니에요? 그 돈들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돈 없으면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의 결과가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는데 힘드세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기쁨이 진짜 없어요? 그 아이 없이 세상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둘 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이 좋은 삶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 매일매일.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여러분 뭔가 조증이야.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매일매일 세상이 그지 같고 날 공격하고 난 피해자고 난 고생만 하고 있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만큼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죽었겠지. 그렇게 사람 노릇하고 살고 있겠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물러서셔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감사하고 6일 정도는 욕하고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주말쯤에 그래도 감사하다 하고 주중에는 또 진짜 그지 같다. 주말엔 감사하다. 주중에는 그지 같다. 아침에 욕하고 저녁에 감사하고. 아침에 또 가야 돼. 진짜. 퇴근할 때 그래도 오늘 나름 좋았어. 응? 그래. 다음 아침에 진짜 내가 이걸 언제 때려치든가 하고 저녁에 그래도 참 고맙지. 내가 그래서 여기 직장에서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상이에요. 계속 좋아하는 애가 미친 애인 거예요. 계속 싫어하는 애가 미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추석은 이 정상 범위에서 뭐 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하는 날이에요. 실망은 언제 할 거예요? 내 일을 또 해야 돼.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이건 수요일 저녁에 할 거예요. 오늘은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일, 모레 감사하고 하나님께 일을 주고 기뻐하고 그리고 수요일 오후부터 뭔가 어두운 기운이 나한테 몰려온 걸 느끼고 삶이 싫고 화가 나고 이런 감 그때 느끼시면 돼요. 수요일 저녁에도 안 그러면 그건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고백하면 뭐가 우리에게 좋을까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 쉼을 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쉼을 줘요. 일상에서 너무 이 일이 싫기만 하게 일하다가 그래도 문득문득 아 일이 나한테 참 감사하지 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쉼을 줘요. 그게 다시 한번 좀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해외여행 다녀온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혜윤이는 그랬나? 모르겠는데 혜윤이는 워낙 해외여행 좋아해서 안 그랬을 것 같은데 해외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직장 출근하면 이틀 정도는 되게 재밌고 막 이런 생각이 잠깐 든다고 맥시 이틀이죠. 쉼을 줘요. 그렇게 두 번째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뭘 만들어줘요? 이 얘기를 제일 하고 싶은데 이런 고백이 우리를 낙관적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계속 내가 그지 같다고 얘기하면 내가 비관적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중간중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과 삶의 기회와 보상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만큼 풀어왔던 것처럼 내가 여기서부터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낙관적이 돼요. 세 번째,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관대해져요. 내가 거저받은 것이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좀 더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가위의 풍성이에요. 그렇죠?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의 풍성함은 내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대해지는 거예요. 이 여유가 다 내가 한 보상이다가 아니라 거저받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는 겸손해져요. 내가 했다 이러지 않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그래서 지켜줍니다. 이 추석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꺼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회개도 좀 있으면 좋아요. 어떤 회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당연히 여겼던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 이게 정말 작은 게 아닌데 내가 항상 받은 건 너무 당연하고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난리를 치고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고 이걸 갖게 되는데 상당 부분이 주님의 선물이셨고 지금도 이걸 갖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되게 거만하게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라고 말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가 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되게 두 번째 내가 되게 다 내 힘으로 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러면 농부의 감정적 경험은 그래요. 맨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내가 다 한 것 같겠지. 근데 그건 지 감정이고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힘겹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 한 것 같고 사회는 날 공격한 것 같고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나만 고생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는데 내가 혼자 다 한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방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걸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 고백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의 짐이 좀 더 가벼워진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추석은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농부예요. 농부라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멈춰서서 내 직장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일단 일의 한 텀이 멈춰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연휴가 생겼으니까 한 텀 멈춰졌잖아요. 이거 언제 하기가 애매해요. 여러분 되게. 추석 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농사를 안 지는데 뭐 이래? 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저는. 이건 뭐, 로아 이따가 괜찮아. 어, 고마워. 오랜만이시죠, 이런 경험? 네, 전 매주 하는 경험이에요. 아이가 내 다리를 붙잡고 계속 설교한 적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제 기도 중에 드럼을 두드린 적도 있고, 새로운 경험 하고 싶으면 이후에 놀러 오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 추석. 추석이 아니면 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구정에는요, 이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해라는 삶을 주셨군요는 좀 깊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새해에는 그냥 직업적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적 차원이에요. 삶, 인간, 또 하나의 살아있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정에 하기는 또 그래요.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예수님 묵상해야 되고, 그렇잖아. 부활절에는 또 살아나신 거 묵상해야 되고, 뭐가 많아. 그래서 사실은 이걸 묵상할 다른 날이 별로 없어요. 뭐 연봉 재계약했는데 올랐을 때? 뭐 그런 날 아니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추석에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멈춰서서 내 안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들을 바라보며 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좀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마칩시다. 한 친구가 저에게 자기 삶의 어려움을 쭉 얘기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데 계속 어려웠대요. 어릴 땐 이게 문제였고 어릴 땐 이거 문제였고 어릴 때 그 다음 이게 문제였고 아 그랬구나 진짜 이해가 돼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런 것 치고 내가 너무 멀쩡해. 물어봤어요. 내가 보기에 너는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신앙도 좋고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도 굉장히 괜찮은데 근데 네 얘기랑 너랑 안 맞아. 네 얘기대로라면 넌 이거보다 훨씬 더 정서적으로는 초토화돼 있고 인격적으로 좀 왜곡돼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좀 뭐 방어적이고 공격적이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너한테 이슈가 있겠지만 좀 그렇지는 않거든. 너는 되게 괜찮은 애야.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 뭐가 있는 걸까? 그 사람을 죽였던 삶의 흐름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살렸던 삶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한테 둘 다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 보자고요. 이 사람을 죽였던 삶의 흐름 말고 이 사람을 살렸던 삶의 흐름. 나 미스터 션샤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보나? 다음 주에 끝나요. 슬프죠? 난 슬픈데. 거의 명장면이 나와요. 나 추석이라 오늘 좀 설교 편하게 한다. 오늘 녹음하지 말자. 명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남자분이 정자에 앉아있다가 누가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뭘 할지 고민 중이다 라고 찾아가요. 하나는 원수를 찾아갈지 하나는 은인을 찾아갈지. 근데 그날 은인을 찾아가십니다. 이 사람이 되게 죽을 일이 많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는 도공, 추노꾼들, 외국인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보여줘요. 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을 살렸던 사람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살아낼 수 있었던 마디마디가 됐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죠. 나도 알아요. 우리 내일부터, 아 내일은 아니고 수요일 저녁부터 욕을 하자고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이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여러분의 죽음의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삶의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 선물 같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들의 선물 같은 측면들이 있다라는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그것들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좀 더 쉬어져 있고 여러분의 낙관이 좀 더 회복되고 조금 관대해져 있고 그리고 좀 더 겸손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내 인생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조금 더 잘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은 고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내 농가 밭으로 가서 내 논을 돌보고 밭을 돌보는 것이 고단하고 고단합니다. 고단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문제가 생깁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과실이 떨어질 때도 있고 단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주신 것이 감사함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농부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하늘과 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선물이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감사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그래도 이 직장을, 이 일을, 이 돈을, 이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들 가운데 쉼이 되게 하시고 낙관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들 가운데 선물이 되게 하셔서 이들이 다시 한번 직장과 삶의 현실에 설 때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숙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 찬양,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만드신다는 찬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실에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그 감사도 채워갈 수 있도록 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잠깐 멈춰서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